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 성도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3년 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967만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난 후에 그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왜 그랬더니 한 15년 전에 통계청 발표가 861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개신교를 보면은 뭐 잘한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늘었을 리가 없는데 이제 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통계청 발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세미나도 해가지고 그 통계청 발표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그 가나안 성도까지 다 포함한 것 같다. 이 앙케이트 조사할 때.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통계 잡혔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또 잡혔다. 옮긴 다음에요. 양쪽에서 잡혀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그 종교 인구를 한번 내용적으로 다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인구가 한 5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비종교인들 있잖아요. 이 비종교인, 하나님은 필요 없다. 뭐 예수도 필요 없고, 뭐 마음의 뜻도 필요 없고, 내가 산다, 내가 알아서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비종교인이죠. 그 다음에는 종교인이 있고, 종교인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비종교인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그 발달된 과학의 그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떠나게 한다. 그 이유를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이제 책을 쓴 유발 하랄이라고요. 이스라엘 역사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그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종교가 추구했던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 갈수 있다. 그동안에 종교가 추구했던 것은 행복하고 불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종교에서 이제 선물로 끄집어냈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할수 있다. 의학이 발달하니까 뭡니까? 수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영원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달을 하고요. 또 생체 공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잘려도 다시 이제 기계로 붙여가지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알파고가 등장하니까 이세돌이 아무리 그 뛰어난 바둑 고수지만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또 요즘에 뭐 무인 자동차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소망했던 그 불멸 그리고 행복 많은 부분을 지금 기계와 이런 과학이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종교인들은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교회 나가봐야 뭐하냐 예수 믿어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비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종교인들이 있고 종교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 기독교 안에 개신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개신교 숫자를 967만 잡았는데 이제 그거 좀 가짜가 들어있다고 쳐가지고 한 860만 정도로 친다고 할 때에도 한 15년 전에도 이제 그 통계가 나왔을 때 이단 연구자들이 얘기했어요. 이단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861만 중에 200만이 이단이랍니다. 이단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남은 661만이에요. 여러분은 661만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복음적 정신으로 믿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요까지가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데서 끝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661만 중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은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지 않고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자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출애굽 사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부르셨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주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너 누가 보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답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3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을 봤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이죠. 근데 그 떨기나무 불꽃이 이미 하나님이 자존자이시라고 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떨기나무 불꽃은 나무는 타들어가지 않는데 불꽃이 존재하는 거죠. 보통 이제 불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무가 타들어가지고 연료를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불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불꽃의 생명이 나무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봤던 그 떨기나무 불꽃은 나뭇가지는 타들어가지 않는데 불꽃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말은 불꽃의 생명이 불꽃 자체로부터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자존성, 그것을 묘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급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리 존재들은 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육체적인 차원의 존재도 그분을 의존하고서야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도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도 그분이 주인이 되시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된 것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차원의 삶,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 그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뭐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생체공학이 발달을 하고 뭐 인공지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영생을 우리에게는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은 그 다음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육체적인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나의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나의 모든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직분도 받고 또 뭐 교계적으로도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유관 기관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 뭐 성가대원으로 한다든지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뭐 순장을 한다든지 직분을 맡아서 한다든지 혹은 교육자가 된다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모든 그 직분들,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사역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주님께로 향한 일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일인가, 어떤 나 자신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나 자신의 어떤 무엇을 위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온전히 그 뿌리가 주님 안에 박혀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합동 측하고 통합 측에서 지난 몇 년간에 골머리를 앓았던 사건들이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대충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합동 측에는 이제 총신 사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우리 송 목사님도 여러 차례 오셔가지고 참 총신에 큰 힘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도 지금도 봉사하고 계십니다만은 지난 우리 총신 사태 동안에 총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이제 다음 총장을 뽑게 되는 그 어간에 제가 어떤 신대원 졸업하신 전도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니까 나는 다음에 예수 믿는 총장이 섰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지, 그럼 뭐 다 목사님 뭐 이렇게 후보인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에 하신 분이 아마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총장을 하면서도 뇌물수수도 하고 뭐 법정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총신을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했다라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교육부 감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명분은 뭐 개혁신학이고 총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통합 측에서는 그 최대 이슈가 최근에 목회자 담임 목사 세습 그거잖아요. 이번에 총회에서 그거를 근데 통과시켰어요. 뭐 그래도 통합은 참 다행인 게 그런 것이 이슈가 된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합동은 아직 이슈도 되지 않아요. 총회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세습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큰 교회 그런 어두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요즘에 그 분립 개척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분립 개척.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고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가지고 파송하는 거죠. 분립 개척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은 분립 개척을 네 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가 나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간 겁니다. 부목사를 담임 목사 세워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목사님의 생각에는 교회는 내가 아무리 개척을 하고 뭐 오래 목회를 했어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내가 개척하고 뭐 20, 30년 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이제 세습 이런 게 삐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뭐 주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 사람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은 과연 그럴까,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의 신학자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에드워드가 그 미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종류의 미덕이 있다. 우리가 뭐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선행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미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미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참된 미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편적인 미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는 미덕이다 이겁니다. 어떤 뭐 정의를 외친다든지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할 때에도 이 보편적인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직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까, 혹은 자존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떤 고매한 인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모두가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매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도 내가 많이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줌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한다,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전히 그게 보편적인 미덕이다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봉사와 헌신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선행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직분까지도 그것은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데 과연 정말로 예수님에게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는 참된 미덕이 뭐냐, 참된 미덕은 주님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봉사한다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주님의 그 영광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정직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미덕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직분도 받고, 여러분 이제 아까 뉴스도 저 광고 보니까 이제 임직 선거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과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것이 내가 봉사하는 전부인가? 이유의 전부인가? 아니면 그 짬에 깊숙이에 어떠한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정말 참된 미덕의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구제 헌금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로 두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그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이런 은혜에 동참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헌신한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루살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뭐 자선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한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잘 먹고 사는데 일정 부분 띄어서 주는 겁니다. 남은 걸 이렇게 주고 하는 건데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은 달라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헌신했어요. 또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뭔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는 뭐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좀 여유가 있고 하면 뭐 사회적인 인정도 생각하고 하지만은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은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저런 모습은 과연 저기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설명이 5절에 가면 나옵니다. 5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참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먼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주님은 어떤 분일까? 조금 더 내려가면은 9절에 나옵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전에 그 헌금을 하기 전에 주님과 먼저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에 도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 그전에 그 프란체스카 교황이 와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돌아다니니까 와 했잖아요. 매스컴이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건 될 것도 아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왕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미덕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겠다. 어떤 다른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정말 저렇게 멋있는 분이구나. 그 주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 티모디 켈러 뉴욕에서 이제 미국의 뉴욕에서 도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다 탕자다. 둘째도 탕자지만은 첫째도 탕자다. 왜? 두 아들이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아들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달랐어요. 둘째는 탕자는 나쁜 길을 나쁜 방법으로 그것을 체크해서 갔고 아버지 거를 받아가지고 갔고 첫째는 좋은 사람이 되는 쪽으로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도왔지만은 그 마음속 깊숙이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 챙겨주니까 삐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기독교 여러 단체에서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왜 열심을 내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도취되어서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멋있어서 그것에 감격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겠다. 그게 명예일 수도 있겠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여전히 그것은 자기중심적이다 이겁니다. 참된 미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주님이라면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내의 그 어떤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직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살아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목회하고 헌신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바울의 인생 전부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주님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행하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든지 봉사하든지 헌신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를 삼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든지 죽든지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